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 우리가 기존에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했는데 그 방송에 이게 녹음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은 한번 제가 다 읽어보고 혹시 또 의견 있으시면 또 다양하게 한번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타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사오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 자리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8월 5일 이제 대한민국 경남 경해시에 있는 세계 이제 최대 고인돌인 구산동 지성묘를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유적을 그 복원 사업을 하다가 이게 다 망가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난 주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무려 350톤 그리고 길이 86m나 되는 세계 최대 크기의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대 가락국 이제 우리가 쉽게 알기는 금관가야에 이제 김수로 왕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추정하고 이것을 위해 이제 연구 작업이 진행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포크라인 세대가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 유적지를 이제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이 고대 가락국은 AD 42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락국은 어떤 신학자들 얘기하기를 이 김수로 왕과 이제 도마와 사도 도마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야와 관련된 그런 유적지를 살펴보면은 그 고대 기독교와 그런 유사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에 읽어본 이야기는 이 가야보다 무려 300년에서 400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일명 BC 한 200년에서 300년 되는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축자들을 건축왕은 우리가 3명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느헤미야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명은 모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이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이 수요 예배를 공부하시던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같이 성전에서 같이 살펴보았었거든요. 그 수요 예배 때 그 사진을 보면 성전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이제 BC 957년 이제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 또는 성전산 또는 시온산이야 불리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한 군정도 세웠고 또 수많은 성읍과 수많은 그 건물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왕인 느헤미야는 오늘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나누도록 하고, 세 번째 건축왕인 이제 그 헤롯 대왕은 이제 제 2 성전인 이제 느헤미야 시기에 세워진 이 성전인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증축합니다. 이 증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건물을 세웁니다. 혹시 헤롯 대왕이 어느 시대 인물인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살던 때, 그렇죠? 예수님이 살던 때 그 어린 아기 시절 예수님을 그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 그 시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수많은 군전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고 심지어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 즉 카이사를 위한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조차 가이사랴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 들인 도시라서. 이처럼 이 수많은 그런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왜 건축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볼무지에 성을 짓는 것은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다. 네, 볼무지에 성을 짓는 것은 믿음을 세워가는 작업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던 솔로몬이나 헤롯 대왕에 비교한다면 사실 볼품없고 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건축에 도움을 준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뿐이기 때문이지요. 이 더더욱 이게 볼품이 없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그 통일 왕국을 가장 정성기로 이끈 왕이었으며, 헤롯 대왕 역시 그 물론 로마의 지배에 있었지만 이 유대를 총괄하는 총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가진 것도 없었고 혈통도 왕족 혈통이 아니고 심지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볼모지 상태였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남왕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것보다 더 훨씬 전인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느부갓네살은 주변의 나라들을 위한 본보기로서 예루살렘 성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 그리고 수많은 예물들을 약탈하며 완전히 이곳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가 대대로 지켜둔 이 장소고 말 그대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멸망하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정치적인 이유를 들 수 있고 군사적인 이유를 들 수 있고 또 시대적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고대에는 뭐 자연재해로 인하여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성경은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벗어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멸망이 그 나라를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서 그 멸망당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에 따라서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병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여호와 하나님 전에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명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들을 부수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긴 말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조차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이 하나님 성전에서 이방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욕하고 비웃으며 또 이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너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또 심지어 다윗 왕과 영원토록 그의 왕가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이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닌 스스로의 죄로 인해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도 있죠. 느헤미야 기도 속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볼무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워갈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볼모지인가요?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의 마음이 볼모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세상의 유혹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 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내 주를 향한 사랑보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사랑이 더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의 죄의 결과로서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소망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에는 다시 해볼까요?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에는 믿음의 시련이 따라온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가는 느헤미야가 누군지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바로 주님께 위로받는다. 주님께 위로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죠. 내가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지금 이 술관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그 카페나 아니면 술집에서 그 술을 따르는 그런 웨이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래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술 관원은 왕이나 황제에게 진상하는 술을 관리하는 최측근이자 언제든지 황제에게 왕에게 술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가까이 얼굴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곁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명예로운 관직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행차할 때 어떡합니까? 그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감히 그 좋은 그 영안이라고 하죠.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시대 그보다 더 오래된 시대에서 그 왕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그런 명예로운 관직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는 황제의 입을 닦아드릴 화려한 천을 거치고 그 오른손에는 이제 대추야자 나뭇가지로 만든 부채 이렇게 부채를 하고 또 왼손에는 술을 따를 술병을 항상 구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첫 술을 따라드리기 전에는 항상 자기 손바닥에 따라서 먼저 시음했다고 합니다. 왜 시음했을까요? 바로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마셨다고 합니다. 이 왕은 왜냐하면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수많은 역사에서 독살로 죽어가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 왕 옆을 지키던 최측근인 그 내시 중에서 최고참의 내시라고 생각해서 한 거 그 상선 내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왕 옆에서 왕을 옆에서 모시는 보디가드이자 그리고 그의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였고 또 항상 그 왕의 그 모든 송사를 같이 담당하는 생사까지 같이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고국 예루살렘의 처참한 광경을 전해 듣습니다. 그는 근심하다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 이 지경에 이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술을 진상하는데 어떻게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의 표정이 어떨까요? 아마 표정 다시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왕도 바로 보잖아요. 그 왕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네 표정이 왜 그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신하가 왕한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될 만큼 그의 간청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것을 아십니다.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조국 그 예루살렘의 수도가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건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교들과 기병부대를 호의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자제들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다 세워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자리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읍을 재건하는데 같이 자기들 껴달라고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를 배신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한편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공사하는 중이니 당신들이 참견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를 몰래 암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매도도 했으며 또 심지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뭐라 퍼뜨리냐면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성읍을 지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소문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페르시아 그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읍을 건설하는데 중단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방해물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마 방해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기도 하며 우리를 비웃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물들이 과연 우리를 넘어뜨릴 것일까요? 결국에 이 방해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물도 나고 정말 죄를 지었다는 그 죄책감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진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단코 끝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은 완성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읍을 완성시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중단된 공사가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공사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너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낙담해서 포기하거나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성읍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계 또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또 그 선지자의 권고로 인해 다시 성읍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자 흩어졌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필두로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이 자리로 구원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난,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낭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혼자 결코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에 우리가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시며 진흙을 바르시며 마침내 그 성이 완성될 때 정말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셨구나를 믿으며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며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읍이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 보호될 줄 내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르며 나갈 때 이제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에 내가 짐을 믿을 수 없거든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믿게 하시옵소서. 이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수많은 방해들로 내가 낙심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흠망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이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며 항상 동행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의 성을 쌓아가며 그 성벽 안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그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